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윤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두 분 모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아, 저도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여름방학 성경공부 중부기도학교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한 기도자로 바로 서려고요.
네, 저 또한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아주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셨네요. 옛날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장면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아, 그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 그림은 벽화로 그려졌다고 들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답게 식당의 벽에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화가들이 사람을 그릴 때는 실제로 진짜 사람을 앞에 두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을 섭외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과 유다의 느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하긴 예수님의 느낌을 인간이 내기는 힘들 테니까 찾기 어려웠겠네요.
맞아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의 어느 교회 성가대원 중에서 한 청년을 발견했대요. 이 청년은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생활도 반듯하고 깨끗한 느낌을 가진 젊은이였대요.
내면과 외면이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나 봐요.
네, 그랬을 거예요. 이 청년 덕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벽화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완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유다의 느낌을 표현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인가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벽화를 주문받은 지도 오래됐는데 그림 완성이 안 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다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배신을 하는 그런 배신자의 얼굴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감옥 같은 것으로 찾으러 가도 좋았을 텐데요.
수인 자매님 생각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찾다가 못 찾아서 감옥으로 가서 갇혀있는 죄수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대요. 그러다 유다의 느낌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사람을 드디어 찾아냈대요. 그래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서 그 죄수를 데리고 와서 신나게 유다의 얼굴을 그렸죠. 그런데 죄수의 얼굴을 그려나갈수록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화가가 원래 알던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다 그리고 그 죄수가 감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가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삐에뚜로 반디닐입니다.
세상에나, 바로 10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했던 그 청년이 죄에 찌들어서 이렇게 보기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걸 보면 죄는 정말로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 잘생겼던 청년이 죄와 함께 살아가니 내면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죄지었던 것이군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가 근처에 왔다는 느낌만 받아도 보디발 부인에게 유혹을 받은 요셉이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도망을 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하셨나 봐요.
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조금씩 선을 넘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어느 틈에 보면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처럼 눈덩이같이 불어나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온 땅이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했어요. 죄는 곰팡이 같아서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번지고 말거든요. 우리 이제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합당한 벌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하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물론 아간의 죄를 다른 백성들이 모르기는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네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까지 하시면서 달래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의 최고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죽은 뒤에 천국에 갈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신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것으로 가서 아이 소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고집피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아이성 서편에서 매복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용사를 3만 명을 뽑아서 성읍 뒤쪽의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모든 군사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아이 성읍 근처 가까이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면 항상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서 앞장서네요.
하나님은 약자를 늘 보호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를 바라셨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데리고 간 군대들 중에서 5,000명가량을 다시 선택해서 또 매복을 시킵니다. 처음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태도죠. 그때는 3,0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갔잖아요.
아이왕은 성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위해 성을 나섰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을 쳤죠. 그러자 아이성의 백성들은 지금이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문을 닫을 새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겠는데요. 과연 아이성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계획을 다 짜주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다음의 일들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념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둘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것도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이성의 백성들이 성을 비우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면 그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해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애굽에서 왕들의 무덤을 건축하고 집에 돌아오면 골아 떨어져 잠만 자는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 전쟁에 대해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패했던 것 외에는 그 어떤 전투에서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시편 24편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불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장수는 여호수아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휘하고 계셨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복병들은 성읍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성에 들어가서 성읍 안에 불을 놓을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던 아이성 백성들은 멀리서 자신들의 성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어요. 그 불로 인한 연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큰 불이었어요.
아이성 백성들에게는 큰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앞으로 전진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것이고 뒤로 도망하자니 거기에도 복병이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집인 아이성이 온통 불바다였어요.
결국 알성 백성들은 전쟁을 지속할 만한 모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이끌던 군대와 성 근처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양쪽에서 덤비는 바람에 전멸하고 맙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 숫자가 1만 2천 명쯤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남은 가축과 재산들은 이스라엘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에서의 첫 참패, 그리고 아간의 죽음과 아이성의 승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열심히 달려왔네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이성을 함락한 뒤에 여호수아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연장으로 깎고 다듬은 돌이 아니었어요.
위에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의 돌은 연장으로 다듬은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였죠.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림을 의미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됨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동물을 제사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던 것이 나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네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의 가족들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개로 나뉘어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앞에, 다른 하나는 에발산 앞에 서죠. 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받게 될 복을 낭독했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리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가운데 좁은 계곡에는 언약궤를 놓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축복과 저주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아주 많고 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아이들도 포함해서 들었다고 했거든요. 과연 아이들이 끝까지 잘 들었을까요?
부모들이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할 때 조용히 잘 들으라고 미리 훈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라서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출생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또 말씀의 능력을 아는 이들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늘 이야기를 해줬겠군요.
그렇겠네요. 자녀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모르는 것은 배워준다고 해서 그런 표현이 붙었다고 들었어요. 이 밥상머리 교육은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양을 먹이라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오늘 아이성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된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녀가 이해하기에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기 멀리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사실은 언제나 우리 옆에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신방 가족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리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미스 자매님은 대답이 없으셨는데.
아, 저한테도 여쭤본 것인가요? 아, 네, 저도 뭐, 당연합니다.
네, 아,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좀 칭찬해 주고 싶었던 때가 있으면 좀 살짝 얘기해 줄래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할 때.
아, 어렵죠. 네,
그때
어려운
조금 거야.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자,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우리 현자매 네. 그리스도인 인증. 자, 유수자매님.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또 예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건 쉬운데 세상에서 예배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스 자매님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대표하여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북조선 모든 신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탄이 항상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압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쉬운 길이 있다고 가라고 유혹하며 시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 할 때 귀가 솔깃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신방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흠양하여 주세요.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남조선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어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주네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리워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칭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서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그리고 교회시대가 열리거든요. 이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랬죠.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찔림이 있는 거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것과 돕지 않는 것은 차이가 이런 거예요. 돕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드는데 성령이 도우시면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그냥 분별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다 울고 회개하면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초대교회는요,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눴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소유로 삼지 않고 다 가져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왔다면 이거 뭐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며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때 행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구제사역을 하는 건데요. 구제사역을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 이방인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사역을 하면서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목사님, 구제사역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는 것에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좀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나눠주면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왜 나는 작은 거 주고 저 사람은 큰 거 줘 이런 마음이 든다란 말이에요.
네, 저도 좀 찔리긴 하는데 서로 삐지고 왜 저 사람은 다 좋은 것 받지? 나도 좋은 것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미소자매니 귀한 고백 고마워요. 이때도 그랬어요. 니네는 유대인이라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특별히 대우하느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구제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 7명을 뽑자.
아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된 거군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7 집사가 구제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이 하면 안 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한 거네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를 돌보도록 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8장 1절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시거든요. 수만 명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다 도망가버리고 사도들만 남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 중에 딸랑 12명 사도만 남고 그리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네요.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는요, 진짜를 진짜 되게 하시는 거고요. 둘째는요, 근데 다 도망을 가게 하셔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 그렇다면 교회를 흩어버리신 이유는 전도네요.
네.
흩어진 사람들이 전국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군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초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인으로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열망하고 기다리는 그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본부에 예루살렘이죠. 사람을 보내게 돼요.
아 그러니까 파견을 한 거네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요. 본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가지고 그쪽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미소자매님이 사도행전 11장 22절 읽어줄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니 이게 진짜냐?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이냐? 이것을 좀 보고 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송을 보냈는데 대표로 갔던 사람이 안디옥 바나바였던 거네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네요.
바나바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인 것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인데요. 다소에서 혼자 이렇게 은거하고 있는, 은둔하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하며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를 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워서 귀한 일꾼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네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 모여 우리만 저면 좋은 것이 아니군요. 다 흩어버리셔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니 흩어지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정신은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해라. 이게 핵심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을 호칭할 때마다 지칭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안디옥에서 처음 불러졌었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뭔가 특별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한데요. 무엇이 특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특이하게 비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착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착함이 있는 거예요.
아, 마치 이런 거네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성도가 되고 나니까 조금, 아주 조금 착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안 착했으면은요,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보세요.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 회의하면 주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세상에서는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의 거 뺏을지 이런 것들 회의하고 논의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항상 이웃을 도와주는 것, 착한 일 하는 것을 회의를 주로 하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큰 차이점들입니다.
교회는 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니까 저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맨날 착하고 자기 거 나눠주고 자기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뭔가 나누어주는 그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모습이 특이해 보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르칠 때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나눠주지 말고 잘 지켜야 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쩜 정말 똑같네요. 너만 먹어. 바보처럼 뺏기지 말고. 이거 옛날 세상의 교육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나눠줘. 그런단 말이에요.
땅콩 한쪽이라도 반씩 먹어야지. 혼자 그렇게 숨겨놓고 먹는 거 아니야. 나눠줘야 된다. 베풀어줘야 된다. 바보처럼 살아야 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지 마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늘 계산적이게 되고 이기적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더 풍족하게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누고 바보스럽게 사는데 아니 정말 신기하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로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특이한 존재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호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북조선 신자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좀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누군가가 물어봤대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 그런 것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에 가서 질문을 했대요. 좀 미소자매가 저한테 좀 해줄래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당신 보기에는 내가 어떻습니까?
아, 이 질문을 듣는데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특이하게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특이하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지금 당장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같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바보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인데요.
아멘.
이 사실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줄래요?
목사님.
아, 그렇게 진지하게 부르지 마요. 얘기하세요.
오늘 나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눔이. 느낀 점이 되게 많은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고 계산적이었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눔의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받는 것보다 나눔으로서의 그 행복이 얼마나 그 참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 행복감인지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 정말 아까 그 질문 중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철학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 전에 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회사에서도 물론 뭐 교회에서는 우리나 누군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회사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처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좀 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구별된 자로서의 그런 행함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와닿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나눔의 행복을 아는 사람이다. 그 행복을 알아가시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소 자매님 나눠줄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주변에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약간 그냥 낯선 분이셨는데 혹시 교회에 다니시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 인상이나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게 그래 보인다라고 하셔서 오늘도 아, 나는 정말 그때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보는 나,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아, 저 사람은 뭐가 달라 라고 타자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요 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떡을 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며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우리 초대교회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과 삶이 다르고 특이하고 바보스럽게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또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북소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미소자매 예언자매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신방예배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가운데 예언자매와 또한 미소자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